VOA 세계뉴스입니다. 북한이 한반도 시간으로 28일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합참은 이날 오전 6시 40분쯤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된 단거리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합참은 미국과 한국이 긴밀한 공조 아래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도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로 규정하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의 이번 발사를 한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했습니다. 한편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국과 협력국들과 함께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또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 같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중국 당국에 의해 체포돼 간첩 혐의로 수감됐다 최근 풀려난 자국민 두 명의 처분에 대해 인질 외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크 가노 캐나다 외무장관은 어제 유엔 총회에서 중국 당국의 조치는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 멍완저우 부회장의 미국 송환 여부에 대한 보복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가노 장관은 또 캐나다는 법을 준수했고 이 때문에 자국민 두 명이 큰 대가를 치러야 했다며 이들이 당한 부당한 처사에 계속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는 이날 유엔에 반론권을 신청하면서 멍완저우 부회장에 대한 가택연금 조치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와 미국의 진짜 의도는 중국의 첨단 기술 산업과 기업을 놀라게 하면서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진전을 저지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멍완저우 부회장은 지난 2018년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캐나다 경찰에 체포됐고 지난 24일 미 법무부와 기소 연기에 합의해 풀려났습니다. 중국은 멍회 부회장이 풀려나자 간첩 혐의로 수감됐던 캐나다인 대북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 씨와 전직 캐나다 외교관 마이클 코브릭 씨를 석방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오늘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합니다. 오스틴 장관의 이번 청문회 출석은 지난달 말 미군의 아프간 철군 이후 처음으로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철군 결정에 대해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입니다. 제임스 이노프 군사위 공화당 간사는 지난달 26일 카불 국제공항 자살폭탄 테러로 미군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점을 포함해 아프간과 관련한 질의를 모아 이미 국방부에 사전 제출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노프 간사는 탈레반이 미국이 지원하는 아프간 정부군을 압도하고 있는 점이 명백해진 지난 여름에 미국의 결정과 연계된 정보를 요구하면서 모든 결정 과정과 사실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잭 리드 군사위원장도 지난달 16일 아프간 철군 과정을 둘러싼 투명한 정보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는 정파적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탈레반 과도 정권이 최근 임명한 카불대학 신임 총장이 여학생과 여교수의 등교와 교습을 전면 금지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무하마드 아슈라프 가이라트 총장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진정한 이슬람 환경이 모든 사람을 위해 제공되지 않은 한 여성들은 대학에 진학하거나 직장에 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탈레반은 앞서 아프간의 모든 대학과 대학원에 남녀를 분리해 수업하도록 지침을 내렸지만 카불 대학은 이보다 더 나아가 여성의 등교를 전면 금지하는 정책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탈레반은 또 여성부를 폐지하고 사람들을 감시하는 도덕경찰을 광장해온 기도훈도 및 권선징악부를 부활시켰습니다. 한편 아프간 남부 헬만드주 정부는 지난 26일 남성들이 이발소와 목욕탕에서 수염을 깎는 행위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 전국에 발령했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사태를 전면 해제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긴급 사태가 오는 30일 종료될 것이라며 방역 관련 통제도 점진적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이번 조치는 바이러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일상생활을 재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28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남 유화 담화를 내놓은 지 사흘 만에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을 규탄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미국에 대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내일 대체로 흐리고 전 지역 비 내린 후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21도, 낮 최고 16도에서 2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남 유화 담화를 내놓은 지 사흘 만에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무력 시위에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북한의 의도와 발사체에 대한 분석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8일 오전 6시 40분쯤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200km에 못 미치고 고도도 지난 15일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의 절반인 30km 정도로 탐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한 두 나라 군과 정보당국은 비행거리와 고도가 초대형 방사포와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재원과 비행거리, 속도, 고도 등은 기존에 알려졌던 북한 미사일과 다른 비행 특성을 보여 경밀하게 추가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3월 세 차례에 걸쳐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의 비행거리는 각각 200km에서 240km, 고도는 30km에서 50km 정도였습니다. 군 당국은 초대형 방사포가 아닌 신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또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개발 전 단계 활공체 시험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한 탄도 미사일인지 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들어 북한의 무력 시위는 이번이 여섯 번째로 열차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지 13일 만입니다. 특히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 간 상호 존중이 유지되면 정상회담과 종전선언 등 남북 현안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담화를 내놓은 지 사흘 만입니다. 한국 정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한반도 정세 안정이 매우 기묘한 시기에 이루어진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김여정 부부장의 유화적인 대남 담화가 나온 직후 또다시 무력 시위를 벌인 의도에 대해 여러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최근 담화에서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국 측에서 도발로 규정하는 것을 두고 이중 기준이라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이번 발사가 한국의 태도를 시험해보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이 저강도 무력 시위를 통해 이중 기준을 철회하라는 자신들의 요구에 한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려는 속셈인 것 같다며 북한의 추가 행동 여부를 봐야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강도 시위에 대한 한국 측 반응을 오히려 명분 삼아 대화에 나설 수도 아니면 강도를 높인 무력 시위를 이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화용일 수도 있고 또는 한국 정부 길들이기용일 수도 있고 후자라면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두세 번 이렇게 반복되면서 강도를 높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그래도 북한도 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강도를 높여가면서 굳이 테스트하진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전술 핵무기 등 개발을 위한 기술적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미국과 한국을 압박하는 이전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되 핵무력 강화 조치들은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행동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도 단거리에 대해서는 문제 삼은 적이 없고 유엔도 제재를 가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드라인의 범위 내에서 걸쳐있는 거지 지금까지 북한의 행동 패턴과 다른 건 아니다. 따라서 한쪽으로는 협상에 응하면서 한쪽으로는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는 혹은 자기들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카드는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반응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의 요구를 절반만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에서 반발했던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유감이라고 밝혀 북한의 핵무력 증강 조치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보인 때문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한국 정부의 유감이라는 표현에도 반발해 담화 공세를 이어가거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속할지 여부를 보면서 대화 의지의 진정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이 추가적인 핵무기 개발 시험을 위한 명분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유화적 담화 직후 무력 시위 카드를 쓰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화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내건 이중 기준의 철회를 받아들이지 않은 미국과 한국의 책임을 돌리면서 무기 개발을 위해 기술적으로 필요한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기 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했고 거기에 딱 한 시험 발사할 만한 시기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베이징 올림픽 걸려있고 3월 한국 대선 걸려있고 그렇다면 차라리 지금 이 시점에 바싹해서 자신들의 무기 체계 완성도 더불어서 대미 대남 압박을 올린 후에 그 다음에 어떤 평화 공세로 돌 가능성 그렇게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박사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태도가 실질적으로 바뀐 게 없다며 미사일 발사를 통해 한국 정부를 향해 미국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설득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 박사는 이중기준 철회가 북한의 핵무력 증가를 당연시하라는 요구이기 때문에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종전선언을 하고 싶으면 미국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바를 받아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그 이중적 잣대 이런 게 모두 북한이 핵전력을 발전시키는 건 당연한 조치라는 걸 받아들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북한이 얘기하는 거는 한국이 혼자 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민족공조의 틀을 가지고 한미협력을 깨겠다는 거예요.
한편 북한은 미한연합훈련 사전연습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이 시작된 지난달 10일 오후부터 지금까지 50일째 한국 측의 통화 시도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오늘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을 규탄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VOA에 보낸 이메일 논평에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북한의 이웃나라와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과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고 그들이 대화에 관여하길 촉구한다면서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미사일 발사를 알고 있고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태 사령부는 우리는 이 일이 미국 요원이나 영토, 동맹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적 무기 프로그램에 불안정한 영향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미국에 대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합동군사 연습과 전략무기 투입을 영구히 중지하라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27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76차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연설에서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를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바란다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우리를 겨냥한 합동군사연습과 각종 전략무기 투입을 영구 중지하는 것으로부터 대조선 적대시 정책 포기 첫 걸음을 떼야 할 것입니다.
김 대사는 역대 미국 정부들이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면서 대조선 적대시 우려가 없다고 밝혀왔지만 실제 행동을 보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행동으로 적대시 정책을 처리할 용단을 보여준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기꺼이 화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실제로 포기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입니다.
김 대사는 계속 미국의 대북 정책 동향을 주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미국 간 새로운 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에 있으며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사는 미국의 정책 변화가 있다면 미국과 북한, 한국과 북한 관계에서 밝은 전망이 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사가 없다는 점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4일 뉴욕 외신 기자 클럽이 개최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We've said this a number of times now, but we have no hostile intent towards the DPRK, and we are prepared to meet with the DPRK.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미 여러 번 밝혔듯이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인 의사가 없으며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의 제안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열린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관련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규탄과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서고 의미 있는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7일 대량살상무기 WMD 비확산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를 주제로 개최한 고위급 회의에서 북한이 21세기에 핵실험을 한 유일한 나라라는 직간접적인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의 로버트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CTBT는 채택 이후 25년 동안 핵실험 금지라는 강력한 규범을 만들고 유지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약 채택 이후 약 10여 개의 나라만이 핵실험을 단행했고 21세기 들어서는 유일하게 한 나라가 이 규범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In the 25 years since its adoption, the treaty has created and sustained a norm against nuclear testing so powerful.
나카미스 이즈미 유엔 사무차장 겸 군축 고위 대표도 이날 연설에서 핵실험 금지 규범은 냉전 이후 가장 어렵게 얻은 소득 중 하나이며 CTBT 덕분에 이 규범이 오늘날까지 존재한다고 강조하면서 유일하게 한 국가만이 이를 위반했다고 꼬집었습니다.
The norm against nuclear testing is one of the most hard-won gains post-Cold War era.
나카미스 대표 등 유엔 측은 이날 북한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지만 일부 이사국들은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은 북한이 지난 15일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하고 2006년 이후 6차례 핵실험을 강행한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의 계속되는 불법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UK condemns North Korea's continued development of illegal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demonstrated most recently on the 15th of September. By two ballistic missile launches in viol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제임스 카리우키 유엔 주재 영국 대사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한다며 북한의 국제사회와 대화를 재개하고 CTBT에 서명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라인 탐사르 외무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북한의 의지와 행동은 계속해서 큰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습니다.
It is imperative that the DPRK took concrete steps towards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탐사르 차관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에 나서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삼가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보를 이루기 위해 모든 관련국과 의미 있는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르웨이는 CTBT 발효 전까지는 각국이 핵실험 유예를 스스로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런 측면에서 더는 핵실험 유예 약속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난해 1월 북한의 성명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In this regard, Norway notes with regret the statement made by the DPRK in January of last year.
모나 율 유엔 주재 노르웨이 대사는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대한 북한의 공개적인 발언과 계속되는 시도를 매우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는 핵실험 금지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는 현재 관례로 확립됐다면서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단행한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 관련 언급 없이 CTBT를 지지하고 조약 발효를 위해 노력한다는 미국의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In line with the goals of the CTBT,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observe its zero-yield nuclear explosive testing moratorium.
미국 유엔 대표부의 제프리 드로렌티스 특별 정무담당 선임 고문은 CTBT 목표에 따라 미국은 무수율 핵폭발 실험 중단을 계속 준수하고 있으며 핵무기를 보유한 모든 국가가 실험 유예를 선언하거나 재확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중국은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핵확산 금지 조약에 대한 편의적 접근 혹은 이중 기준 적용에 반대한다며 미국과 영국의 호주 핵잠수함 지원 계획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China objects to a utilitarian approach to the NPT or the application of double standards thereto.
장진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나라의 핵잠수함 건조를 지원하는 것은 군비 경쟁을 심화시켜 국제와 영내 안보와 안정은 물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손상시키며 NPT 정신에 위배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996년 9월 채택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은 대기권, 외기권, 수중, 지하에서의 핵실험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CTBT가 발효되려면 핵 역량을 보유한 44개 나라가 모두 서명 비준해야 하지만 현재 미국과 북한, 중국, 인도, 이스라엘, 이란, 이집트 등 8개 나라가 비준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185개 나라가 서명하고 이 중 170개국이 비준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 이집트, 이스라엘, 이란은 CTBT에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 않았고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은 서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기구는 지난 23일과 24일 열린 CTBT 발효 촉진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최종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CTBT 비준국과 서명국은 선언문에서 북한과 관련해 2006년 이후 실시한 6차례의 핵실험을 규탄한 것을 상기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의 모든 관련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결의가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명시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6자회담을 포함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상회담 개최를 포함해 이 과정에 관여한 모든 관련국들의 외교적 노력을 환영하고 이를 위한 지속적인 대화를 장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최종 선언문은 북한의 CTBT에 서명 비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이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48차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일본은 또다시 납북자 문제를 거론했고 노르웨이는 북한 내 표현의 자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벤자민 무얼링 제네바 주재 미국 임시 대리대사는 27일 속개된 제48차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gravely concerned about the human rights situations in Burma, the DPRK, Iran, Syria, Yemen, Nicaragua.
무얼링 대사는 이날 열린 이사회에 관심을 필요로 하는 인권 상황에 대한 일반 토의에서 미국은 미얀마와 북한, 이란, 시리아, 예멘,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벨라루스의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표현의 자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Norway is gravely concerned about the extensive use of surveillance technology to monitor and control individuals and to censor expressions online.
타임 메르휘 스미스 제네바 주재 노르웨이 대사는 노르웨이는 개인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표현을 검열하기 위한 감시 기술의 광범위한 사용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적도기니 에리트레아에서 권리를 행사하려는 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무시되고 그들이 가혹하게 처벌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앞서 24일 열린 회의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For the issue of abduction by the DPRK, as the families of the victims are now advancing.
오카니와 켄 제네바 주재 일본 대사는 북한의 납치 문제와 관련해 희생자 가족들이 고령인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을 지체할 틈이 없다며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호주와 체코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호주는 북한과 시리아, 예멘, 에티오피아의 인권 침해와 유린, 국제인도주의법 위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관련 당사국들이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증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체코는 국가당국의 직접적 감시 아래 자행된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포함한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We strongly condemn the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ing crimes against humanity, committed to the DPRK on the terrorism.
한편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는 27일 회의에서 미국 등 서방 국가와 일본의 인권 침해를 비판했습니다.
The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such as deep-rooted racial discrimination.
인권 침해와 이슬람 혐오, 외국인 혐오, 백인 우월주의, 증오범죄, 소수자와 이민자에 대한 학대와 성적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와 같은 문제가 미국과 서방 국가에서 만연하다는 주장입니다. 한 대사는 이어 일본은 과거 전쟁 후 성노예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세계 1위의 납치 국가라고 주장하며 여전히 자신들의 과거에 대한 진전성 있는 반성과 사죄,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오늘은 유엔이 정한 국제보편적 정보 접근의 날입니다. 국제인권단체는 김정은 정권이 정부의 선전을 주민들에게 더 많이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7일 VOA에 유엔이 정보 접근의 중요성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에 북한 정부가 정보 접근과 생각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게 역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ironic that on the day that the United Nations celebrates and marks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유엔이 국제 보편적 정보 접근의 날로 기념하는 28일에 청년 교양 보장법 채택을 논의하는 상황을 지적한 겁니다.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앞서 최고인민회의가 9월 28일 14기 5차 회의를 열어 청년 교양 보장법 채택 등을 토의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북 소식통과 전문가들은 이 법이 주민들의 접근과 생각, 옷차림까지 단속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에 이어 청년들의 사고를 강압적으로 개조하려는 또 다른 시도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한국 영상물 등 외부 정보에 가장 친숙하면서도 김 씨 가족의 충성심이 약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북한 지도부가 규제와 단속을 더 강화하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의도란 지적입니다. 킹 전 특사는 유엔 회원국인 북한이 국제 보편적 정보 접근의 날에 이런 입법 토의를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 중요한지, 즉 이날이 주목할 만한 상황이란 것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The irony is something that probably the North Koreans don't even understand, but it's a remarkable situation.
유엔은 올해 국제 보편적 정보 접근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과 동영상에서 모든 시민의 정보법 접근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인간의 기본권인 알 권리를 보장하는 이런 정보법을 잘 이행하고 강화할 때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에 모두 도움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유엔 산하 교육과학문화기구인 유네스코는 특히 관련 동영상에서 정보 접근은 기본적인 인권일 뿐 아니라 탄력적이고 포괄적인 지식사회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anks to access to information, not only is access to information a basic human right.
정보에 대한 개인의 접근을 보호하고 증진하면 투명한 국정운영과 국민 건강보호, 불평등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유엔은 이런 정보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2019년 총회 결의를 통해 9월 28일을 공식 기념일로 지정했고 인류가 2030년까지 달성키로 결의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169개 세부 목표에서 모든 사람의 인권과 정의 실현을 강조하며 국내법과 국제협정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그러나 지난 6월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고위급 정치 포럼에 처음 제출한 63쪽 분량의 자발적 국별 검토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 개선 방안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북한 지도부가 유엔의 정책에 계속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27일 VOA에 정보 접근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자세는 자유가 아닌 통제와 강요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정보 접근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생각은 주민들을 정부의 선전에 더 많이 노출시키려는 노력을 증가하는 것이라며 북한처럼 정보의 자유를 전적으로 반대하는 정부는 전 세계에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도 북한 내 정보 통제는 자신이 본 어떤 곳보다 강력하고 완벽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에서 언론 검열이 심각하다고 비판받는 중국의 언론 매체는 북한에 비하면 거의 자유롭다고 말했습니다.
The control of information in North Korea is probably more intense, more complete than anything I've seen.
킹 전 특사는 그러면서 북한 지도부가 미국과 한국, 일본 같은 언론 자유를 거의 보장하는 국가뿐 아니라 통제된 중국 매체조차 접근을 금지하는 상황이 역설적이고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안토니오 쿠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앞서 뉴욕에서 진행 중인 76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규제 조치로 인해 정보 접근성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결사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사상, 양심, 종교 자유에 대한 권리가 더욱 제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쿠테우스 총장은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소 중단 등 정보 접근과 표현의 자유 제한을 더 강화하는 추세를 돌이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에서 열린 암호화폐 컨퍼런스에 참석한 혐의로 체포된 미국인 버질 그리피스 씨가 전격적으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그리피스 씨가 한국 서울시의 도움을 받아 한국과 북한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려던 정황이 담긴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질 그리피스 씨가 27일 자신의 혐의를 전격 인정했습니다. 미국 뉴욕 남부 연방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그리피스 씨가 이날 법원에 출석해 자신에게 적용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 위반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 가상화폐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그리피스 씨는 같은 해 11월 미 수사당국에 체포됐으며 이후 변호인을 선임해 법적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그리피스 씨가 유죄를 인정한 이날은 첫 재판이 열리는 날로 재판부는 이번 유죄 인정에 따라 재판을 마무리한다고 밝히고 내년 1월 18일을 최종 선고 공판일로 발표했습니다. 다만 지난 7월 자신의 가상화폐 계좌에 접근한 사실이 적발돼 재구금됐던 그리피스 씨는 최종 선고 공판일까지 계속 구금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명령했습니다. 국제긴급경제권한법 위반 공모 혐의는 최대 20년의 구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검찰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그리피스 씨가 미국의 가장 위험한 적국 중 하나인 북한을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그리피스 씨는 북한의 기만적인 정권이 가하는 위협에 대해 최대 압박을 가한 의회와 미국 대통령의 제재를 훼손함으로써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의 개발자인 그리피스 씨는 지난 2018년부터 북한의 암호화폐 구축망인 이더리움 노드를 만드는 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국무부로부터 컨퍼런스 참석을 위한 방북 승인을 받지 못하자 무단으로 평양을 방문해 암호화폐가 북한의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 따르면 그리피스 씨는 컨퍼런스 연설을 통해 암호화폐 기반인 블록체인 기술이 은행 업무와 거래에서 자립을 허용한다는 점이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설명한 뒤 미국은 블록체인을 통한 금전 지불을 막을 수 없고 유엔은 거래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2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리피스 씨의 유죄 인정이 일반적인 형사사건보다 매우 늦게 이뤄진 점에 주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선 위법 행위가 명확히 드러난 피고가 검찰과의 유죄 인정 합의를 통해 재판 이전에 형량을 줄이는 경우가 많지만 그리피스 씨의 이번 유죄 합의는 기소 약 1년 10개월 만인 이날 이뤄졌습니다.
very strong political views that regardless of the
스탠튼 변호사는 그리피스 씨는 법에 상관없이 강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인물이라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는 북한을 돕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검찰 출신인 정홍균 변호사는 그리피스 씨가 유죄 인정을 했지만 최종 선고가 이뤄지는 내년 1월까지 법적 공방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양측에서 제출한 센텐싱 메모랜덤을 각각 리뷰하고 1월 18일 선고 당일 날 검찰 측과 피고 측에 질문 있는 사항을 각각 물어본 다음에 최종으로 형량을 선고하게 됩니다.
정 변호사는 상황에 따라 최대 형량인 20년보다 줄어들 수 있지만 20년형이 내려지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리피스 씨의 변호인은 이날 유죄 인정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검찰 측과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검찰은 26일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의 화상 방식 참석에 반대한다는 서한을 제출하면서 그리피스 씨가 회사 직원 등과 주고받은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서비스, 텔레그램 내용을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그리피스 씨 등이 북한의 이더리움 노드를 구축하는 문제와 관련해 한국 서울시의 도움을 받으려 한 정황이 담겨 눈길을 끌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이 자료에 따르면 그리피스 씨는 2018년 8월 17일 텔레그램 메시지로 이더리움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장을 언급한 뒤 그는 이전에 북한의 노드를 도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날 보낸 또 다른 메시지에선 한국이 스스로 북한에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길 원한다면 그건 전적으로 그들의 일이라며 만약 그들이 이와 관련해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심지어 긍정적인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그리피스 씨는 24일 보낸 메시지에선 한국은 그런 제재를 위반하는 게 허용되는 것 같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그리피스 씨는 이메일을 통해서도 당시 서울에 이더리움 연구센터 구축 문제와 함께 북한에서의 이더리움 관련 기관 설립을 논의했는데 여기에서도 서울시 정부와 협의를 한 사실 등이 명시돼 있습니다. 또 이더리움 관계자로 보이는 인물은 2018년 6월 29일 그리피스 씨에게 당시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암호화폐 관련 행사를 언급하면서 서울시장과 성남시장, 한국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 회장, 국회의원 등이 연사로 나선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서울시와 협의 사실을 확인하고 대화 중에 서울의 이더리움 연구센터에 대한 지원과 북한의 연구시설을 설치하는 문제가 언급됐다면서 100% 확정된 제안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을 종합하면 그리피스 씨 등은 한국과 북한에서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서울시장과 서울시 정부 등의 도움을 받으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피스 씨의 이 같은 교신 내용들은 검찰이 이더리움 관계자의 증인 채택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그리피스 씨가 해당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제재 위반을 염려하는 회사 관계자들에게 자신이 북한과의 사업 추진에 관심이 없다는 등의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사실과 달랐기 때문에 해당 메시지 수신자가 증인으로 채택돼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보건당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추가 접종 승인 나흘 만에 추가 접종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감염증 백신 접종은 지난해 12월 처음 시작된 지 9개월여 만에 60억 회분을 넘어섰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7일 오후 공개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추가 접종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 촉구와 추가 백신, 이 부스터샷을 강조하는 짧은 연설 후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고 백신을 맞았습니다.
Americans are doing the right thing. Over 77% of adults have gotten at least one shot. About 23% haven't gotten any shots. And that distinct minority is causing an awful lot of us for the rest of the country.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 성인 77%가 적어도 1차 접종은 했지만 23% 정도는 아예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서 이 소수가 상당수 미국인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은 백신 미접종자의 팬데믹 상황이라며 부스터샷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백신 주사를 맞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스터샷을 접종한 건 미국 보건당국의 추가 접종 승인이 이뤄진 지 나흘 만입니다. 올해 78살인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1차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데 이어 올 1월 공개적으로 2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앞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화이자 백신의 부스터샷을 승인하면서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마치고 6개월이 지난 65세 이상 고령자와 요양시설 장기 거주자, 의료진과 교사 등 신종 코로나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직군에 대해 추가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26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부스터샷은 노숙자 쉼터에 있는 사람과 그룹홈 거주자, 수감자 등에게 필요하며 보건 종사자와 교사, 식료품 점원, 대중교통 종사자 등 취약계층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접종도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제통계사이트 월도미터에 따르면 27일 오후 1시 기준 전 세계에서 실시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은 총 61억 3,300여만 회에 달했습니다. 전 세계 백신 접종이 60억 회분을 돌파한 것은 지난 12월 영국을 시작으로 접종에 들어간 지 9개월여 만이고 지난달 50억 회분을 달성한 지 한 달 만입니다. 이로써 전 세계 인구의 45%가 코로나 백신을 적어도 한 차례 접종했고 이 가운데 75%는 접종을 마친 상황입니다. 백신을 가장 많이 접종한 나라는 22억 회분의 중국이며 인도와 미국이 각각 8억 5,570여만 회분과 3억 9천만 회분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브라질은 2억 3,100여만 회분, 일본과 인도네시아는 각각 1억 5,949만 회분, 1억 3,420만 회분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5,990만 회분으로 전 세계 16위를 기록했습니다. 인구 100명당 접종 횟수는 이베리아 반도 남단의 지블롤터가 236회분으로 가장 많았고 아랍에미리트가 198.7회분, 우루과이와 쿠바가 각각 176회분, 이스라엘이 169회분 순입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북한에서 691명이 추가로 신종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며 이 가운데 98명이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질병이나 호흡기 감염 증상을 보인 것으로 북한 당국이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 검사를 받은 사람은 모두 4만 33명이며 이 가운데 양성자는 여전히 한 명도 없다고 WHO는 전했습니다. 북한은 WHO 동남아 사무국 산하 11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코로나 백신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며 최근에는 코로나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 측이 배정한 중국산 코로나 백신 신호백 300만 회분을 다른 나라에 재배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안수영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9일 전화통화에서 캐나다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던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사 멍한조 부회장의 석방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27일 밝혔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시 주석이 전화통화에서 멍 부회장의 석방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천일간 중국에 억류 중이던 캐나다인 대북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 씨와 전직 캐나다 외교관 마이클 코브릭 씨의 석방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다만 전화통화에서 협상은 없었으며 두 정상이 해당 인물들을 언급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멍한조 부회장은 24일 미 법무부의 기소 연기 합의로 풀려났고 같은 날 중국에 억류돼 있었던 캐나다인들도 석방됐습니다. 한편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멍한조 부회장 사건과 두 캐나다인 사건은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멍 부회장 사건은 정치적 박해 사건인 반면 캐나다인들은 중국의 국가안보를 해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두 사람은 질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고 관련 기관의 확인과 의료기관의 진단, 중국 주재 캐나다 대사의 보증에 따라 보석이 결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 2018년 12월 캐나다가 미국의 요청으로 멍 부회장을 체포한 지 9일 만에 두 캐나다인을 체포했고 이에 각국은 중국의 인질 정치를 비난했었습니다. 앞서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중국인민법원은 지난 8월 대북사업가 스페이버 씨에 대해 외국을 위해 정탐했다는 국가기밀을 불법 제공한 혐의로 징역 1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스페이버 씨는 단둥에 거주하며 북한과의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왔으며 특히 지난 2013년 미국 프로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의 방북을 주선했고 이때 로드먼 일행과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미서부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탈북 여성 권수정 씨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권수정 씨의 초청으로 미국에서 정착하게 된 로나 씨의 사연 다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장양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필리핀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탈북 여성 로나 씨가 미국에 온 건 2021년 3월. 어린 나이가 아닌 까닭에 또 다른 낯선 곳에서 새로 시작하기로 마음먹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했고 대학원생이 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로나 씨는 미국에 오자마자 일을 배웠습니다.
솔직히 이제 서비스 직이다 보니까 하루에 뭐 다양한 손님들이 많으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또 한 곳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한 세 곳 정도 여러가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험치가 이제 좀 빨리 쌓아지고 그래서 좀 더 빨리 적응하게 되고 여기서는 이 지역에서는 이런 손님들이 많구나, 뭐 저런 데서는 또 저런 손님들이 많구나라는 경험치가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 세계 어디 가든 다 똑같은 그런 다양한 손님들이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처를 이제 어떻게 하냐 이런 거는 아무래도 저희 형부가 많이 이제 알려주세요. 이런 손님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이런 하는 게 제가 이제 장기적으로 일을 했을 때 많은 경험치가 될 거다라고 하셔가지고 또 퇴근하면서 형부한테 막 또 저도 나름대로 이제 하소연을 또 하죠. 언니 이런 손님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또 혹은 뭐 오늘 이런 손님이 있었는데 너무 신났고 너무 재밌었다고. 그래서 뭐 안 되는 영어 농담이지만 했는데 손님들이 또 너무 좋아하셨다라고 하시면 또 그거에 대해서 막 또 조언을 해주세요.
형부가 맡아 운영하는 미국의 대형 국제 화물 운송회사 UPS의 몇 개의 분점 가운데 세 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로나 씨는 때로 형부에게 하소연을 하기도 하고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로나 씨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얽힌 웃지 못할 일화를 나누는데요.
저희를 이제 외국인들이 봤을 때 다 똑같은 중국인이거든요. 제가 이제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뭐 볼펜을 이제 휴지로 감싸거나 아니면 이제 선택이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몇 번 경험했었고 필리핀에서는 그런 한국인에 대한 그런 게 되게 좋아요, 이미지가.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되게 큰데 미국에서는 똑같은 아시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종차별인가라는 느낌 정도 있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중국이었기에 일부 미국인들의 아시안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로나 씨가 경험했던 것인데요. 몇 명에 불과했지만 결코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일에 대한 생각과 태도는 친절과 봉사로 추스리고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은 저는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고 있고요. 하물며 뭐 패킹하거나 뭐 택배 이런 거를 저는 회사에서 절대로 뭐 만사리는 편이거든요. 예, 다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빨리 이제 적응하는 게 저희한테는 중요한 거지. 예쁘게 힘든 일 이거 싫어하고 저거 싫어하고 하면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성격적으로. 그래서 항상 이제 뭐 무거운 거 있거나 이러면서 직원들한테도 농담으로 나 힘세니까 더 내가 이거 할 수 있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다 하고요, 힘들어도. 그래서 뭐 솔직히 손톱이 이제 망가지는 거는 기본인 거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뭐 예쁘게 네일 손톱하거나 이런 거는 거의 포기 상태고요. 그냥 일하는 거 자체가 재밌어요.
매사에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로나 씨. 북한이라는 열악한 곳에서 살아나왔고 무엇도 풍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스스로 읽어야 하는 상황들이 지금의 로나 씨를 있게 했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랑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나름대로 이제 대학교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 취약층이잖아요. 뭐 이제 뭐 든든한 가족 배경이 이제 있는 것도 아니고 학벌 지연 뭐 남들이 얘기하는 가족 관계 이런 게 솔직히 저희는 되게 소규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좀 위축이 됐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힘든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회에 그런 거를 하지. 그래서 필리핀에 있을 때도 또 경험이 많이 됐던 게 저희는 학생들이 저희가 이제 또 북한에서 온 걸 알았거든요. 나는 북한에서 왔는데 너네처럼 이렇게 뭐 부모가 대줘서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네가 잘 그런 감사함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애들한테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뭔가 성격이 그냥 할 수 있는 거 다 하자. 뭐 영어 못하면 뭐 손님들한테 설명하면 되죠. 뭐 약간 그런 마인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동안의 경험으로 얻은 생각들이 로나 씨의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꾼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제 가족이 된 권수정 씨 부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현실. 2009년 태국의 난민 수용소에서 시작된 인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까지 딸로 입양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언니와 형부는 이젠 가족보다 더한 인연입니다.
언니 덕이 좀 많이 크다라고 해야죠. 왜냐면 형부랑 언니가 이제 저희를 이제 잡아주시는 그런 게 이제 많으니까 이제 항상 이제 힘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항상 퇴근하면서 형부한테 항상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뭐 인생 얘기나 앞으로 이런 고민이 들고. 그래도 나름대로 이런 생각, 이렇게 우리가 그런 정착을 하고 싶다라는 고민을 했을 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요.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5년만 고생해라. 이 가게 너네 줄게. 이러셨다면서요? 그쵸. 이제 남들은 다 믿지 못하는 그런 게. 저희가. 선뜻 이제 남들은 아직도 지금 이해를 못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남들은 그게 가능한 부분이야? 그래도 남인데 라는 얘기를 또 여러 번 또 듣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주어진 이런 거에 대해서 열심히 해내냐 못했냐의 차이도 또 클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 이런 행운이 있구나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든 잡아야지 그런 것보다는 이런 행운이 주어졌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삶에 큰 행운을 안겨준 언니와 형부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로나 씨는 이런 믿기지 않는 제안이 진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자신을 챙겨주는 언니의 손길 때문일까요?
제가 이제 매일 이제 언니한테 이제 미안함이 더 클 정도고요. 왜냐면 솔직히 지금도 항상 이제 점심 도시락은 무조건 싸주시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 물 해서 커피까지 이제 매일매일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런 감사함이 되게 크죠, 언니한테. 그래서 농담으로 언젠가는 갚을 날이 있지 않을까요? 농담으로 그러면 그렇게 갚는 게 그냥 우리 다 같이 그냥 소소하게 여행 가고 같이 가족 여행 가는 게 그런 게 더 바람이다라고 언니가 항상 얘기를 하세요. 반면 어떻게 보면 뭐 필리핀에서 일을 했었고 또 이제 와서 또 일을 했었고 이제 그런 건강이나 이런 게 혼자서 이제 워낙 오래 저도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되게 규칙적이지 않다라는 거 아시거든요. 그래서 뭐 비타민 해서 뭐 도시락에 그래서 하루하루 점심 시간에 이제 뭘 싸준 이러면 또 언니한테 또 전화해서 오늘 이 도시락이고 언니 처음 들어간 거예요. 너무 맛있다고 또 얘기도 하고요.
홀로 살아온 시간이 긴 만큼 제대로 끼니 챙기지 못하고 건강을 잘 돌보지 않은 것 같은 동생을 안쓰럽게 생각하는 수정 언니의 정성스러운 도시락. 로나 씨는 이런 시간들을 가슴에 쌓으며 되갚을 언젠가를 계획하지만 서로 기대고 함께 시간을 나누며 사는 것이 바라는 전부라는 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계속 그냥 건강했으면 좋겠고 매일매일 도시락 싸준다고 아침에 되게 일찍 일어나거든요. 저랑 비슷하게 일어나거든요. 미안하죠. 이렇게 수술해서 안 좋은데 괜히 이제 너무 또 고생만 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미국에서 계속 사실 계획이죠?
네, 미국에서 이왕이면 또 이렇게 한번 이제 정착하는 시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요. 정착을 또 하고 싶고요.
로나 씨는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마친 후 그동안 사이언스 현장에서의 경험들이 미국 정착은 물론 수정 씨와 형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만큼의 믿음을 심어줄 수 있을 거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비오에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권수정 씨의 사연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이야기 미국사 보내드립니다. 저는 뉴스투데이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78년 9월 28일 제263대 교황 요한 바오로 1세가 65세를 일기로 타계합니다. 교황으로 선출된 지 불과 33일 만에 일이었습니다. 1912년 이탈리아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요한 바오로 1세의 본명은 알비노 루치아니로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교황명을 요한, 바오로 이렇게 이중으로 사용한 교황이기도 합니다. 1935년 고향 마을 작은 본당에 보좌 신부로 활동했고 벨루노 대신학교에서 부학장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로마에서 최우수 성적으로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1949년 교구 교리교육국 책임자로 사목활동을 하다 1958년 비토리오 베테토 교구 주교로 승품합니다. 1969년 베네치아 총대주교로 임명, 1973년 추기경에 서임됩니다. 그리고 1978년 제263대 로마 가톨릭 교황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러나 요한 바오로 1세는 선출된 지 33일 만인 1978년 9월 28일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1세의 시신은 사망 후 아무런 부검 없이 곧 방부 처리되고 이후 교황 요한 바오로 1세의 죽음과 관련해 많은 음모설이 나오게 됩니다. 1989년 9월 28일 하와이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마르코스 전 필리핀 대통령이 심장질환으로 사망합니다. 1966년부터 1986년까지 20년 동안 필리핀을 철권 통치했던 독재자 마르코스는 민중 봉기로 쫓겨난 뒤 하와이에서 향년 72세로 사망합니다. 2차 대전 중 자칭 구국항일투사 그리고 32살의 최연소 하원의원과 상원의장 경력의 젊은 마르코스는 1965년 국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1969년 필리핀 최초의 재선 대통령이 된 마르코스는 첫 번째 임기에서 시행했던 정책들의 효과가 떨어지고 경제 사정이 악화되자 강력한 정부와 헌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1972년 계엄령을 선포하고 3선 금지 조항을 깨고 재집권을 단행하며 부정축제와 정적 암살 방조 등 독재 정권의 면모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1986년 선거 결과 조작이 불씨가 된 국민적 저항에 굴복하고 대통령직을 사퇴한 후 하와이로 망명하게 됩니다. 망명 생활 중 스위스 은행에 빼돌린 재산 문제로 필리핀 국내에 각가지 민사 사건에 연루됐고
이때를 전후해 악화하기 시작한 지병 심장질환으로 하와이의 한 병원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